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9일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이란은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샘남주 이맘 호메이니 국립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 자파레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속도 탓에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운반체 1단계와 2단계 모터가 제대로 작동했고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분리됐지만 마지막에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속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났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단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떠한 실험과 활동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위성 발사와 로켓 실험은 군사적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며 이런 비난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조 8천억 달러 상당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공개할 이 예산안에는 국방비는 늘리는 반면 해외 원조와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에서 0.3% 증액한 7,409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대한 예산안은 13% 증액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서는 20억 달러의 새로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비국방 관련 지출은 5% 줄어 5,90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또 해외 원조에 대한 예산도 21% 삭감됐습니다. 일본이 9일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날 오전 가고시마현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고가쿠 7호기를 탑재한 H2A 로켓 41호기를 쏘아올렸습니다. 우주센터 측은 이 인공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인공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7기의 정찰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숫자를 10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900명 이상이 숨지고 확진 환자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민건강위원회 관계자들은 9일 3천 건 이상의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인돼 확진자가 총 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발병 사례의 80% 이상은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97명이 추가로 사망한 가운데 대부분이 후베이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본토에서 사망한 사례만 900건에 달합니다. 한편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 중인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6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감염자가 총 13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작품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9일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 감독의 기생충은 작품상을 비롯해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름을 올린 것은 기생충이 처음으로 특히 6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고 최다 수상인 4관왕에 올랐습니다. 봉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영화를 공부했던 시절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책에서 읽었다며 이 구절은 위대한 영화감독 마틴 스코세이지의 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상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이제는 외국어 영화가 이런 상을 받는 것이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미군 2명과 아프간군 1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난 8일 아프간 동부 난가르하르주에서 미군과 아프간군 합동작전이 끝나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대변인은 현재 보고된 바로는 아프간 군복을 입은 범인이 미군과 아프간군에 기관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조사팀을 꾸리고 이번 사건이 내부에서 발생한 아군 공격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와 함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군 2명과 아프간군 1명이 목숨을 잃고 미군 6명과 아프간군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망한 미군 2명은 모두 28살의 중사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난가르 하루 측은 범인이 무력 충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무장 세력 소속 범인이 아프간군에 잠입해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무장 세력 명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경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소수자인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전 사우스밴드 시장이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얻으면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에서는 성적 성향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바로 9일 유권자들 가운데 63%가량이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에 찬성한 건데요. 반대 의견은 주로 스위스 중부와 동부 시골 지역에서 나왔고요.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도시권에서 이 법안에 높은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종, 종교, 인종 집단에 대한 차별만이 스위스 법에 구체적으로 언급됐었지만 이젠 성적 성향에 근거해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차별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수 의원, 대부분의 정당, 정부 지지자들은 동성애 단체들이 차별에 맞서 싸울 충분한 합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법안은 2018년 스위스 의회에서 승인됐는데요. 여론조사기관들은 스위스 사회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관용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스위스 시민들이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 49개국 중에서 성소수자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알아본 레인보우 맵에 따르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은 현재 8도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신의주는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과 함흥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청진 지역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리틀 리처드의 노래입니다. 제겐 수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랍니다. 투티 프루디 들어보시죠.
me. Yes, indeed. But you don't know what you do to me. Tutti frutti, oh R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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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p, bop, bop. What you do to me, to the booty?
Salah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사망자가 900명을 넘기면서 지난 2003년 사스 때 사망자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과거 독재자를 찬양하는 그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주말 동안 크게 늘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0일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3062명, 사망자는 97명이 각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총 908명, 누적 확진자는 총 4171명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과거 사스 때보다 더 많은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에서 2003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7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달 11일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사스 사망자 수를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사망자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다는 말은 위중한 환자가 많다는 말이겠죠?
맞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새로운 발병 사례 가운데 80% 이상이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보고됐다고 밝혔는데요. 후베이 보건당국은 현재 236명이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후베이성의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첫 감염자가 발생한 우한시를 비롯한 후베이성에는 주민들 출입이 통제되면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은 식료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왕빈 상무부 시장 운영사 부사장은 9일 후베이성 지역에 식량 재고가 부족하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한편 일손 부족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평소 수준으로 공급하기는 힘들겠지만 해당 지역에 생필품과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돼지고기와 달걀은 5일분, 야채는 사흘치 여유분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제 연휴가 끝나면서 중국 내 공장들도 가동에 들어갔다고요?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긴 춘제 연휴를 가진 중국 산업계가 10일부터 다시 조업 준비 들어갔습니다. 중국 춘제 연휴는 원래 지난달 30일이 마지막 날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자 중국 정부는 이달 2일까지 연휴를 연장했고요. 상당수 기업은 출근을 10일로 미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기업 활동이 아무래도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따라서 중국인민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3천억 위안 미화로 430억 달러를 이번 주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인민은행은 12일 특별기금 1차분을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주요 기업과 지역정부에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민은행은 이번에 제공되는 기금에는 신종 바이러스로 큰 피해를 본 후베이성과 동부저장성, 광둥성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 기미가 없는 겁니까?
지난 주말 중국에서 확진자가 약간 줄면서 확산세가 주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3일 이후 3천 명 선을 줄곧 유지하다 지난 8일 처음으로 2천 명대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일 또다시 하루 확진자가 3천 명대로 증가하면서 아직 정확한 추세를 판단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예,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외국인 누적 확진자는 27명이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은 8일 60대 미국 시민 1명이 우한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 다른 외국인 사망자 역시 우한에 거주하던 일본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또 무더기로 나왔군요.
예,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즉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확진자 65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일본 당국은 12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현재 배 안을 승선 중인 감염자가 총 1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격리돼 있죠?
맞습니다. 일본 당국이 하선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바이러스 잠복기로 알려진 14일간 승객들이 객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승선 인원은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3,700명으로 지난달 22일 요코하마항을 출발해 가고시마현, 홍콩, 오키나와현 등을 거쳐 지난 3일 요코하마항에 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어떻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한 건가요?
예, 배의 중간 기항지였던 홍콩에서 내린 80대 남성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2일 현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후 일본 당국이 이를 확인하고 베이에 검역관을 투입했는데 지난 5일 10명이 확정을 받은 데 이어 무더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주말 동안 영국에서 네 번째 확진자가, 스페인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두 확진자 모두 프랑스 여행을 다녀온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인공위성을 쐈군요.
예, 이란이 9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요. 궤도에 진입하진 못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날 저녁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샘난주 이맘 호메이니 국립우주센터에서 로켓으로 인공위성 자파르를 발사했는데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궤도 진입에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낮은 속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란 국방부 우주 프로그램 아흐마드 호세이니 대변인은 9일 국영TV에 운반체 1단계와 2단계 모터는 제대로 작동을 했고 인공위성도 성공적으로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로에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필요한 속도가 나오지 않아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호세이니 대변인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번 시도가 이란 우주 프로그램이 괄목할 만한 성취라고 자평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어자리 자흐로미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도 트위터에 인공위성 궤도 진입 실패는 인정하면서도 이란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더 많은 인공위성을 가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공위성 자파르는 현지어로 승리라는 뜻입니다.
이란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이란은 국내 기술로 제작한 인공위성을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차례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2차례 시도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쏘아올린 위성은 어떤 용도였나요?
예, 환경감시용 인공위성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란 항공청은 궤도 진입에 실패한 위성에 지난달 미군에 의해 제거된 이란 혁명수비 이란 항공청은 인공위성의 첫 번째 임무는 순교자 솔레이마니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사진과 음성 파일을 전송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란이 신형 탄도미사일도 공개했다고요?
예,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가 9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특히 신형 탄도미사일이 새로운 세대라는 뜻의 조헤어라는 엔진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 신형 엔진은 인공위성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8일 전쟁을 막고 위협을 끝내기 위해 이란은 더 강해져야 한다며 국방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미국은 이란의 이번 위성 발사가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떠한 실험과 활동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위성 발사와 로켓 실험은 군사적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며 미국의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이란은 추가 위성 발사 계획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란은 내년 3월까지 총 5개의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페인이 과거 독재자를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과거 스페인을 철권 통치했던 프란시스코 프랑코 전 총통을 찬양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형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까?
예, 스페인 의회 아드리아나 라스트라 대변인은 12일 민주주의에서는 독재자나 폭군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를 프랑코 전 총통을 찬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프랑코 전 총통, 어떤 인물이기에 정부가 이렇게 법 개정까지 나서는 겁니까?
예, 프랑코 전 총통은 지난 1936년부터 39년까지 치른 내전에서 승리한 뒤 집권해 1975년 사망할 때까지 스페인을 철권 통치했습니다. 내전 기간 스페인 국민 50만 명이 희생됐고요. 프랑코 전 총통은 통치 기간 반정부 인사 수만 명을 처형하거나 투옥했는데요. 이 프랑코 전 총통이 사망한 뒤에야 스페인에는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스페인 안에서는 프랑코 전 총통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가 나뉘고 있다고요?
예, 우파들은 프랑코 전 총통이 스페인 경제의 기초를 닦았고 독일 나치 압박 속에서 2차 세계대전에 스페인이 휩쓸리지 않게 했다며 국부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파 진영에선 프랑코 전 총통이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했고 분리주의자들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 집권당이 좌파 성향이죠?
예, 사회주의 연합정부가 스페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집권당인 국민당 대표였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부패 혐의로 낙마한 후 사회당 소속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카탈루니아 지역 정당들과의 갈등으로 지난해 4월에 다시 총선을 치렀고요. 올해 1월이 돼서야 중도좌파인 사회당과 좌파인 포데모스당이 연립정부를 출범했습니다.
산체스 총리가 집권한 이후 일종의 과거사 청산 작업이 시작된 거군요.
맞습니다. 라스트라 대변인은 이날 프랑코 전 총통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 유해 발굴도 시작할 것이고 프랑코 전 총통 상징물들도 공공장소에서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프랑코 전 총통 이름을 딴 거리 이름을 바꾸거나 동상을 제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국제사회에 눈길을 끄는 일이 있었죠.
예, 프랑코 전 총통의 유해가 지난해 10월에 이장됐습니다. 국립묘역에 있던 그의 유해를 파내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건 이 산체스 총리의 과거사 청산에 있어 역점 과제였는데요. 수개월에 걸친 진통 끝에 프랑코 전 총통 유해를 작은 사립묘지에 안장된 부인 곁으로 옮긴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장 작업 현장에서 반대 시위가 열리는 등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처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없나요?
네, 구구 성향인 복수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법 개정안을 비난했습니다. 복수당 측은 프랑코 전 총통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언론과 재단, 협회 등 각종 기관을 통제할 것이고 정당도 불법화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11일 뉴햄프셔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뉴햄프셔주 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 예비후보 7명은 뉴햄프셔에서 열린 8차 TV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갚아야 할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는 합의가 성사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 11일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두 번째 예비선거가 진행되는데요.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승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뉴햄프셔가 샌더스 의원 지역구인 이 버먼트주와 붙어있기 때문에 샌더스 위원에게는 뒷마당 같은 곳이기 때문인데요. CBS 방송과 유 고브가 9일 공개한 최신 조사 결과를 보면 뉴햄프셔주에서는 샌더스 위원이 지지율 29%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2위는 25%를 차지한 부티지지 전시장인데요. 부티지지 전시장이 전달보다 지지율을 12%포인트나 끌어올리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 본인도 뉴햄프셔주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현지 유세에서 승리가 임박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뉴햄프셔 예비선거는 물론이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고 대선 본선에 나가서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establishment is beginning to get nervous.
People want healthcare. 예, 핵심 공약인 정부 주도 전 국민 국민보험이 실현될 날이 가까웠다면서 기존 업계가 긴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면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가 진행됐죠?
그렇습니다. 이날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민주당 경선주자들이 8번째 TV토론을 벌였습니다. 모두 7명이 나왔는데요. 네. 예비선거가 시작된 뒤에 첫 토론이라서 후보 간의 이 공방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날 누가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역시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입니다. 이 부티지지 전 시장이 지난 3일 아이오와주 코커스 최종 개표 결과 이 간발의 차로 버니 샌더스 의원을 누르고 승자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예비 후보들의 공격과 견제가 부티지지 전 시장한테 집중됐습니다.
부티지지 시장의 어떤 면을 공격했나요?
네, 중앙 정치 경험이 없는 점들을 경쟁자들이 집중적으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이 작은 도시를 이끌어봤을 뿐이어서 훨씬 복잡한 국가 운영을 맡기기에는 위험하다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말했는데요. 다른 후보들도 이런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그런 주장에 동의한 다른 예비 후보가 누군가요?
네,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이 대표적인데요. 클로부처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a newcomer in the White House and look where it got us. I think having some experience is a good thing.
네, 지금 백악관에도 신출내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과거 정치 경험이 전혀 없었던 바로 트럼프 현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클로부처 위원은 그가 우리를 어디에 데려다 놨나 보라면서 대통령은 경험을 좀 갖는 게 좋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이런 공격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시정을 이끌면서 앞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이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자신한테 대세가 기울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나와서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We can feel how close we are. We can feel the wind at our back.
네, 우리가 후보 확정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느낄 수 있다는 말인데요. 네. 밑바닥부터 바람이 불어서 자신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격하는 게 바로 조바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다른 후보들이 왜 조바심을 낸다고 봤을까요?
네, 아무래도 기존에 강자로 꼽혔던 사람들이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 여론조사에서 항상 선두를 지키던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아이오와 코카스에서 4위에 머물러서 충격을 줬는데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7일 토론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I took a hit in Iowa, and I'll probably take a hit here.
아이오와에서 한 방 맞았다면서 뉴햄프셔에서 한 방 더 맞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유권자들한테 자기의 진심을 알려서 반등 기회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오스카상 시상식이 9일 열렸다고요?
네, 미국 최고권위 영화 시상식이죠.
네.
오스카 어워즈가 9일 진행됐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영화인들이 로스앤젤레스 시내 할리우드에 있는 돌비 극장에 모였는데 올해로 92번째 행사였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상을 받았나요?
뭐 많이 알려졌지만 한국 영화 기생충이 최고 영예라고 할 수 있는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봉준호 감독이 만든 이 기생충이 감독상뿐만 아니라 각본상 그리고 국제 영화상까지 4개 부분을 석권했는데요. 주요 매체들은 기생충이 오스카에서 새 역사를 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걸 새 역사라고 평가한 이유가 뭡니까?
네, 영어가 아니고요. 외국말로 된 영화가 오스카에서 작품상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스카가 그동안 미국에서 만든 할리우드 영화 중심으로 치러졌는데요.
네.
기생충의 작품성을 인정해서 이번에는 세계로 그 저변을 넓혔다고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 산업 중심지 할리우드에서 기생충이 가장 각광을 받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 본 감독과 함께 이 기생충 각본을 쓴 사람이 한진원 작가인데요.
네.
이날 시상식에서 미국에 할리우드가 있는 것처럼 한국에는 충무구라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또 아시아계 작가가 각본상을 받은 것도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또 아시아계 감독이 감독상을 받은 게 타이완 출신의 리안 감독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뭐라고 소감을 밝혔나요?
네, 수상자의 무대에 올라가서 먼저 거장들에게 존경을 나타냈습니다. 함께 이 감독 타란티노 감독 등을 거명했는데요.
네.
이런 유명한 감독들한테 많이 배웠다면서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이 트로피를 전기톱으로 잘라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해서 관객에서 큰 폭소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각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영화계, 문화계에서 또 경영자가 트위트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글로 축하합니다라고 적은 다음에 이 봉준호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역사적인 수상을 했다고 말하면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네 개 부문을 석권한 기생충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한국의 이 가난한 집 가정 아들이 잘 사는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습니다.
네.
영화가 계층 간의 어떤 갈등, 충돌을 잘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최근에 주요 세계 영화상을 휩쓸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에서 열린 칸 영화제에서도 작품상에 해당하는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요.
네.
이 오스카상과 함께 이 미국 양대 영화 시상식이라고 하는 골든글로브에서도 지난 1월에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92회 오스카 어워즈 다른 부문 수상자들도 살펴볼까요?
네, 남우주연상은 조커에서 열연한 호아킨 피닉스 씨가 받았습니다.
네.
여우주연상은 음악극 영화였죠. 이 주디에 나온 르네 젤위거 씨에게 돌아갔고요. 남우주연상은 희극 영화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브래드 피트, 그리고 여우주연상은 드라마 영화인 결혼이야기에 나왔던 로라 던 씨가 받았습니다.
오스카 어워즈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인가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카상을 아카데미상이라고도 하죠.
네.
영화 연출, 제작, 기술 등 각 부분에서 크게 공헌한 사람들이 심사를 거쳐서 회원이 되는 단체인데요. 매년 이 아카데미 회원들이 투표를 해서 오스카상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사실 이 시상 행사 이름도 단체명을 따라서 아카데미 워즈라가 됐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수상자에게 주는 트로피 이름을 본떠서 이 오스카상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는 명칭이 굳어져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천문학적인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부 부채를 줄여주는 합의가 나왔군요.
네, 푸에르토리코 재무 상황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이 연방 재정감독관리위원회가 9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위원회는 푸에르토리코가 진 채권 부채 가운데 약 240억 달러를 탕감해 주기로 일부 채권자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채권자들이라면 푸에르토리코에 돈을 빌려준 쪽을 말하는 거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푸에르토리코가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네.
이번에 위원회와 합의한 기관들이 보유한 채권이 모두 3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합의로 이들 기관에 진 빚이 11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350억 달러 규모라면 기관들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반쯤 됩니다. 이 합의에 응한 기관들은 종류별로 나중에 달러당 얼마씩 할인한 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합의에는 또 이 재상환 시한도 줄였습니다.
원래 시한은 몇 년이었나요?
원래는 30년이 시한이었는데요. 10년을 줄여서 20년이 됐습니다. 네. 또 부채 상환액이 매년 푸에르토리코 정부 수익 가운데 9.16%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항목도 들어갔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채를 진 푸에르토리코 자치정부는 이미 파산을 신청했죠?
네, 지난 2017년 5월에 이미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부채 액수가 얼마였나요?
거의 12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죠.
네, 푸에르토리코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이유가 뭡니까?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이 지역이 2006년부터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 빚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었습니다. 네. 실업률이 12.4%까지 치솟았고요. 한때 500만 명이 이르던 인구가 이 경제난에 미국 본토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아서 330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거기에 허리케인 피해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9월에 이 초강력 허리케인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덮쳐서 천문학적인 피해와 함께 사망자만 한 3천 명에 달하는 그런 큰 피해가 났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커지자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의 정식 주로 편입해달라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이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이미 주민투표로 이 방안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차례 주민투표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하지만 연방정부하고 미국 연방의회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채를 줄여주기로 한 합의는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이 푸에르토리코 파산 신청을 관리하는 연방법원이 이 합의를 승인해줘야지 합의안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현지 정부는 합의안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완다 바스케스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이번 합의가 연금 수령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합의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영웅을 기다려요. 그 사람은 확신에 차 있어야 하고 굉장한 사람이어야 하죠.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을 꼽으라면 개를 들 수 있습니다. 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이자 인간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동물이기도 한데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내견부터 마약 탐지견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개들이 활약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요즘은 병원이나 의료시설에 아픈 사람을 돕기 위한 치료견이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힘들고 긴 치료를 견뎌야 하는 중환자들에게 치료견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고 하네요.
좋은 친구, 치료견.
미국 중서부에 있는 미주리 대학 병원에 가면 조금 특별한 직원이 있습니다. 테즈라고 불리는 이 직원은 다름 아닌 호주 셰퍼드 종인 치료견입니다.
Hello. He gets a lot of attention. And he loves the attention.
가는 곳마다 주목을 많이 받는다는 테즈는 환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감정을 갖도록 도와주는데요.
He's has.
미주리 대학 병원의 직원인 케빈 그윈 씨의 설명입니다.
I think sometimes patients feel isolated. They get out here.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때로 고독감을 느끼곤 합니다. 병원에 있다 보니 외롭고 지루해하기도 하죠. 그런 환자들에게 치료견의 방문은 활력을 줍니다. 언제 또 치료견이 오나 다들 무척 기다리죠.
페이튼 월드런 씨는 그런 환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I was really excited because I haven't seen a dog in a really long time. It made me happy.
저는 치료견 방문이 항상 기다려집니다. 개를 못 본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치료견이 한 번씩 와주면 정말 행복해요. 아픈 것도 잠시 잊게 되고요. 지금 내 상황이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어요.
Nice. 미 동부의 대도시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도 치료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치료견은 중환자실을 비롯한 모든 병실을 방문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치료견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병원의 심리학자인 메건 호지 박사는 치료견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So our review of previous literature found that patients who are in
관련 문헌들을 보면 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들이나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이 치료견이 여러 혜택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자의 기분을 좋게 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고 심박수를 개선하는 등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또 치료견을 통해 환자들이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치료견이 되려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를리나 케이시 씨는 자신의 반려견 몰리가 존스 홉킨스 병원의 치료견이 되기까지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e went through training for about 3 years, both in classes and then alone by myself.
치료견이 되기 위해 약 3년의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업도 들었고요. 제가 직접 가르치기도 했죠. 그리고 지난해 4월 치료견 자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KC 씨는 환자들이 의사나 간호사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치료견인 몰리에게는 털어놓는다고 했는데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신뢰감을 주는 치료견을 통해 환자들은 위로와 행복이라는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라스베이거스의 아프간 무슬림들.
미 서부 네바다주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라고 하는 도박장들이 몰려있어 밤이 오히려 더 화려하다 보니 사람들은 라스베이거스를 씬시티, 일명 죄의 도시 또는 환락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런 도시의 분위기와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민자들이 라스베이거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금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슬람교를 믿는 아프가니스탄 이민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카지노 호텔들이 모여있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해가 지고 나면 이곳은 호텔들이 쏟아내는 화려한 불빛과 다채로운 공연, 또 이런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거리로 나온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최고 수준의 카지노와 호텔들이 즐비하다며 사람들에게 추천하고픈 관광지라는 평가와 함께 재미있고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최고라는 사람까지 관광객들도 하나같이 흥분에 감추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 신도들, 즉 무슬림에게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이 퍼져나옵니다. 거리는 여느 도시와 크게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모습인데요. 아프간 이민자인 아흐마드 시킵 씨는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자신의 무슬림 전통을 충분히 지키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아프간 이민자들은 미국에서도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모국의 문화와 종교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죠.
이슬람교는 술을 금지하는 건 물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금지합니다. 또 라마단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먹거나 마시는 것이 일절 금지되고요. 담배를 피워도 안 되는 등 아주 엄격한 율법을 따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라스베이거스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하지만 아프간 이민자들에겐 이런 환경이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킵 씨는 아프간을 포함한 중동 지역 식재료와 또 현지 제품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프간 이민자들은 이곳에 오면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킵 씨 가게가 문을 열기 전에는 아프간 전통 식료품을 구하려면 다른 주로 가야 했습니다. 미 서부 대도시 로스앤젤레스로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캐나다에서 쇼핑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라스베가스에 식료품 가게가 있으니 멀리 쇼핑을 하러 안 가도 돼서 정말 좋아요.
시킵 씨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아프간과 남아시아 전통 의상을 파는 옷가게들도 있습니다. 말랄라이 코히스탄 씨는 아프간 전통 의상실을 운영한 지 40년쯤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 생활이 정말 좋습니다. 다들 만족해요. 라스베거스라고 하면 씬시티, 그러니까 환락의 도시라고들 생각하는데 막상 살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박하고 환락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카지노에 안 가본 지 10년은 됐습니다.
마수드 안사리 씨는 세 형제와 함께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사리 씨 역시 라스베이거스에 사는 것이 자신의 신앙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실한 무슬림이 되기 위해 또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꼭 아프가니스탄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아프간에서처럼 생활하면 되는 거죠. 물론 똑같이 살기는 힘들지만요.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잠깐의 유흥을 위해 라스베이거스를 찾는데요. 라스베이거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를 지키며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인터넷, 게임, 휴대폰 등의 과도한 사용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관련 VOA 기사 들어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xcessive use of internet, cell phones, gaming, and other platforms can hav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Sometimes it can be hard to pinpoint a specific harm.
Sometimes it can be hard to pinpoint a specific harm. Pinpoint, 오늘의 표현입니다. Pinpoint means to find or to locate precisely. Pinpoint 하면 정확하게 집어내다, 찾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identify, determine 이 있겠죠?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excessive use of internet, cell phones, gaming, and other platforms 인터넷, 휴대폰, 게임 또는 그 밖의 다른 플랫폼의 excessive use, 과도한, 지나친 사용은 can hav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ometimes it can be hard, 때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엇이? To pinpoint a specific harm, 이러한 과도한 사용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 정확히 지적해내는 것은 예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xcessive use of internet, cell phones, gaming, and other platforms can hav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Sometimes it can be hard to pinpoint a specific harm.
Pinpoint. Here are some examples. Pinpoint the epicenter. Epicenter. 우리 배운 단어죠? 지진의 진원지 혹은 진앙. Pinpoint the epicenter 하면 지진의 진원지를 정확히 찾다. Pinpoint the cause of the problem.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라, 파악해라. Pinpoint the cause of the problem. 오늘의 표현 pinpoint, 정확하게 집어내다, 찾다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 표현이 들어간 영문 기사 찾아보며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R. Kelly의 The World's Greatest, 세계 최고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can see clearly if anybody asks you who I am. Just stand up tall, look them in the face and say, I'm that star up in the sky, I'm that mountain peak up high. Hey, I made it, I'm the world's greatest. And I'm that little bit of hope when my back's against the ropes. I can feel it. World's greatest. World's greatest. World's greatest. Ever. I am a giant. I am an eagle. Oh, I am a lion down in the jungle. I am a marching band. I am the people. Oh, I am a helping hand. I am a hero. If anybody asks you who I am, just stand up tall, look them in the face and say,
that star up in the sky, from that mountain peak up high. Hey, I made it, I'm the world's greatest, and I'm that little bit of hope. When my back's against the ropes, I can feel it, I'm the world's greatest.
In the ring of life, I'll reign love.
America.